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6장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초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금성을 기록하여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원하는 뜻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사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장로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저희가 무엇을 믿고 행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말씀은 우리가 수개월 동안 십계명의 내용들을 한 계명씩 살펴봐서 전체적으로는 이 신명기 5장의 내용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십계명 앞부분과 그리고 십계명이 끝난 그 뒷부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4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을 설명하는 그 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빽빽한 구름과 흑암 그리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왜 자꾸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제가 이미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몇 가지 가르쳐야 될 그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요한한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 거리감이 존재해서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절대적 거리감을 이 절대적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모세가 이 장면을 장황하게 설명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들은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간청을 옳다고 여기시면서 이들의 간청을 허락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각종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것이니 더 이상 이런 식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또 불이 하늘로 충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재차 설명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리하여 매우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로 앞에 두고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그런 신비한 현상과 그런 신비한 어떤 계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이 말씀을 모세옥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지요. 지옥의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 명 있는데 나사로라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좀 오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결코 그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모세가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 현상을 언급하는 또 하나의 이유, 또 하나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9절 이하에 나타난 바대로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동일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비록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원초적으로 볼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 정도로 무게 있는 말씀이니 너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 너희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지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러나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신, 이런 인생들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의 표시로 헌신과 또한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한마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런 자세를 출애굽 2세대에게도 원했고 2세대만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후손들에게도 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산의 경험은 출애굽 1세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런 현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실의 확실성에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획기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아요. 이미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29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6장 2절에서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말씀해서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획기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 입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역서로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읽는 독경사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들리는 바로 그 말씀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마치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경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 장면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신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이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성숙의 과정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자라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대하지요. 그런데 아이의 인격이 좀 자라고 시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이런 지식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삶의 자세가 점점 늘어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행해지는 무수한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번제, 희생제사, 수많은 헌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역겹게 할 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자의 자세와 태도이기 이전에 이미 양자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보다 못 배우고 자기보다 힘이 세지 못한 부모를 존경할 줄 압니다. 퀴즈대회 나가면 얼마든지 부모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힘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부모를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신자 자녀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부모와 겨루려고 하지 않지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됨의 특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저 언제든지 문 열고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시지요? 그분은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의미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이 나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신자 갖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가지는 담대함을 가리켜요. 이 두 가지 정서가 우리에게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건전한 이 두려움과 함께 담대함도 함께 가지는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균형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과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이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계신 타자로 그렇게 여기가 쉽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평소 부모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소한 문제나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갖는 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만 강조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하여 무리하고 방자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드는 예지요. 세자가 부왕에게 나아가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으로는 아버지지만 공적으로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니 예를 갖추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번연이라는 분이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존 번연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금지된 두려움이요, 다른 하나는 신자들에게 권장하는 권장된 두려움인데 이 금지된 두려움은 우리가 그야말로 가져서는 안 되는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노예로 만들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포악하고 하나님이 아주 거친 하나님으로 예전에 말시온 이단처럼 초대기 이단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두려움, 이거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부터 달아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절대로 건전한 두려움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권장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동시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죠.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듣겠다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이 방자해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자신의 방자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파하고 성들과 교제할 때 드러날 수도 있고요. 식사하시면서도 드러날 수 있고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아주 거칠게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일 뿐 실제로 마음은 나오지 않지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라 그래요. 생각과 정의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저를 대면하고 있듯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예배하는가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볼 때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고 그 말씀에 떨게 되고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정서만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라고 찬송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반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이런저런 권면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저를 놀리는 것이지 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차라리 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최초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증거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이삭의 번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했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쓸만한 양은 이삭이니까 따로 데려갈 필요가 없고 나무와 불을 준비해서 모래산에 올라가서 결국 그를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을 경외한지 몰랐다가 순종하니까 아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경외한다라는 이 말의 내용을 실제로 드러내었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 순종은 한 번에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감동받으면 한 번 무슨 집회에 가가지고 불을 받으면 말씀대로 막 잘 사라지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가르침이 필요하기에 이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지요? 다 듣고 행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입에 발린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차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시면 레위인들이 어디에 살지요? 다 흩어져 살아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조처, 즉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가르치시는 이런 조처를 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 지켜야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실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고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칭의가 뭔지 의롭다는 말이 신자에게 어떻게 성령의 죄중임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이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단순한 일도 미루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내일 미루죠. 내일 하지 뭐. 이런 경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이 순종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다시 또 가르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몇 마디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굳이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마치 십계명의 주석과도 같은 그런 구체적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 해나가면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얽매는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신명기에 나타난 각종 실천적 지침과 규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실천적 지침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경건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워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삶의 내용 안에 우리의 경건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수요일마다 우리 강사님이 강의하는 잠언 말씀도 바로 이런 구체적 경건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야 될지를 교훈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신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본문에 행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원어로는 좀 다르지만 5장 32절에 6장 1절 그리고 3절에 행하라는 말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5장 33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여기도 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는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장 3절에 지킨다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특별히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한 10가정 이상 다른데 아마 그 친지를 가족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설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고향교회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목사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아, 참 설교 잘하신다. 뭐 아니면 설교가 좀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요. 물론 그런 반응을 다 정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목적은 설교는 선하고 거룩한 행위요 예배 순서 안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어떤 순서라고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에 동의하거나 설교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들으시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여러분들 설교 듣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즐기기를 바라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잘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진리는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했지요. 진리는 우리 전체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가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즐기기를 바라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여러분들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되지요. 지혜의 온전함이 이 율법에 다 담겨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꿀과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것보다 순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드러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은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명백히 말씀하시는 순종에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다른 가능성을 항상 제시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그냥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무슨 적당히 중용을 취하라 아니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보이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도마가 아니라 칼에 칼 등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칼날 부분으로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정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다른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까? 저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사람들은 이미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100일 기도, 무슨 40일 금식 기도, 무슨 1000번제 뭐 등등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명백히 말씀한 바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지 않은 것을 발명해내어 어줍잖은 순종으로 그것을 의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곧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표준에서 조금 더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비난하지요? 왜 이렇게 사람이 좁냐? 왜 이렇게 좀생이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제가 노예 가면 듣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폭이 좁냐? 이렇게 좀 탁 좀 터놓고 저렇게 품어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전단에 3기 훈련받은 동료가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25년 전부터 저하고 함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그런 개념을 올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넓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편에서 자꾸 이렇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3절부터 6장 3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보상, 봉이라는 이 내용이 나타나면 즉시 로마 카톨릭의 상급론이나 저급한 상급주의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어릴 때 부흥사로부터 그런 설교 한두 번 듣지 않은 분이 없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상교회에서 대충 봉사하면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고 지상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금멸관을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봉주의, 보상주의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때로 맞는 말들을 하는 분이 계신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향이란 대개 이론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옳게 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펠라기우스를 따라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옳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발동시키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의 교훈을 훨씬 더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은 태생의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항상 깨름직해요. 그래서 자신의 헌신적 노력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자극하고 고양시키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저급한 상급론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요 근래 오신 분들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제가 조심스러운데 보편적 경향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요 근래 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보통 이렇게 열심을 내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면 별로 이렇게 열심을 잘 안 내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 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뻔질나게 교회에 드러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 교회에서 성경이 명한 방식으로서의 열심을 내었다면 지금도 어떻게 돼야 되죠? 열심을 내었었어야 맞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만약에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것은 그분이 열심을 내게 만든 그분으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그 근거가 성경이 명한 내용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가 과연 내 신앙생활을 이끄는 이 동인, 이 견인이, 견인차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고 장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들은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그런데 왜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번영하고 장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좀 열심이 없으니까 열심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부채질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그분의 일이기도 하지만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은 쌍무성이죠. 하나님과 우리, 이 파트너가 있잖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은 저급한 상급주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성을 반감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의 존재를 100% 존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묻고 혹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말은 이런 책임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행하면 이런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자의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인간의 자유를 잘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나가시다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조건성이 신자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말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어짐과 동시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성화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런데 성화의 실행 방식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최초 주어질 때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끝자락에는 인간의 최종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는데 신앙생활이 막 잘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은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구원의 수단이 아니지요.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죠? 우리 윤혜,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지, 윤혜? 대답해봐.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님으로도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언약의 헌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의 조건성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다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나가시다 보면 내가 들었던, 구역장님이 했던, 목사님이 말했던 이런 말하고 좀 다른 말씀이 자꾸 나타나네? 왜 자꾸 행하라 그러지? 도대체 행하라는 말인지 행하지 말라는 건지 도무지 내가 갈피를 못 잡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지켜라, 행하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등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헷갈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지요? 목적이 아닌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고 장수하는 것은 율법 순종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6장 2절 이하는 우리가 목적절로 이해하기보다 결과절로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고 장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뭐 갚아야 될 빚을 졌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냥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하는 순종도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무엇으로 여겨야 되고 순종 후에 무엇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보상을 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하셨다고요? 조상들에게. 이 보상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로서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만에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풍요로운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의 성격입니다. 여기 보면 번영과 장수의 복을 약속했지요. 왜 하나님께서 지상적인 번영과 지상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했습니까? 과연 이것을 주시고자 하였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주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계시의 내용을 신약의 빛을 통해서 이 계시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식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행할 때 받게 될 번영과 장수의 복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아브라함 역시 지상적인 땅에 사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시다가 지상에서 무슨 번영과 장수를 말하니까 실제로 그런 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이지요. 성경 읽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만 잘 읽어도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지 왜 이런 지상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진정한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육적 이스라엘로서 지상이라고 물리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일조로 신자라고 하면 다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상적 차원에서의 어떤 물질적 번영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허락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더 옳고 바른 곳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조처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이 뭐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오해하여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성격이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단순히 주거지로서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머무르는 땅이요. 신명기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로 주어진 땅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주의가 매우 민감하게 요구되는 땅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땅이 언약 백성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온도계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충성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순종하면 그 땅에 오래 살게 되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면 번영하고 또 오래 사는 복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복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당연히 해야 될 율법 순종의 삶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래야 율법을 힘겹거나 거추장스러운 규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조처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내용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펼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교정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에 참됨을 마음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신 바 참된 구원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